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네, 안녕하세요. 주간온키 12월 3주차 방송입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자, 뭐 날로 먹는 12월 방송 2014 주간온키 어워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의 책 부문입니다. 2014 주간온키 어워드 책 부문은 책 부문의 평가 기준은 약간 이색적입니다. 많이 팔린 책, 혹은 제 신금을 울린 책, 저에게 많은 충격을 준 책, 혹은 올 한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책,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건 좀 너무 뻔하죠. 굳이 저 말고도 많은 기관, 단체, 뭐 혹은 서점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는 선정 기준이니까요. 2014 주간온키 어워드 올해의 책 부문은 올 한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골 때렸던, 하지만 마냥 얼간이 같은 소리라고 치부하긴 힘들었던 그런 신선한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의 서문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멕시코 어부라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어촌 해변에 작은 배가 떠 있었다. 멕시코인 어부가 작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왔다. 물고기들은 정말 싱싱했다. 그것을 본 미국인 여행자가 물었다. 싱싱한 물고기로군.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소? 그러자 어부는 별로 긴 시간은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여행자가 좀 더 그물질을 했다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그거 아쉽군 이라고 말하자 어부는 이 정도면 자신과 가족들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말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엔 도대체 뭘 하고 지내시오? 하고 여행자가 물었다. 어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 자다가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요. 돌아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내와 낮잠을 즐기고 밤이 되면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지요. 그러자 여행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딴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충고하겠소. 잘 들어두시오. 당신이 이제부터 매일 좀 더 오래 물고기를 잡는 거요. 그래서 남는 물고기를 파는 거요. 돈이 모이면 커다란 어선을 사시오. 그러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요. 그 돈으로 어척을 두 척, 세 척 불려가는 거요. 그래서 대형 어선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는 거요. 그럼 그때부터는 중개상에게 물고기를 팔 필요가 없어. 당신 자신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물고기를 공급하는 거요.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런 작은 촌구석을 벗어나서 멕시코 시티로 이사를 가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으로 진출하게 될 거요. 당신이 맨해튼의 오피스 빌딩에서 기업을 지휘하게 될 거란 말이지. 어부가 물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20년, 아니 아마 25년쯤은 걸리겠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정말 굉장해지는 거죠. 하고 여행자는 씩 웃었다. 이젠 주식을 팔아서 당신은 억만장자가 되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여행자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은퇴해서 해변 옆에 작은 마을에 살면서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푹 자다가 깨면 낚시나 좀 하다가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그러다가 아내와 낮잠도 즐기고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한잔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르며 사는 거지. 어떻소? 멋지지 않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서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 책은 멕시코 어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이다. 2014 주간온키 어워드 올해의 책. 일본 니트족들의 구루. 본명은 아라카와 도모노리. 닉네임은 파. 가 지은 빈둥빈둥 당당하게 니트족으로 사는 법입니다. 뭐 내용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실 테고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으실 테니까 일단 작가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니트족, 일본에서는 흔히 뭐 니트라고 합니다만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죠. 뭐 고용, 교육, 직업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뭐 이 니트라는 뜻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백수, 요즘은 뭐 가수라고도 하는데 뭐 백수 뭐 이런 말이나 뭐 이녀족, 인형인간 같은 표현이 워낙 익숙해져 있고 또 그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희화화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이 작가분이 파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분은 일본에선 꽤나 유명한 그 니트족 철학가로서 뭐 방송 출연도 하고 계시고 뭐 블로그 방문객도 매달 10만 명이 넘어가고 또 뭐 이런 책도 쓰시고 또 쉐어하우스 프로젝트의 뭐 발기인이나 뭐 트위터 봇 스크립터의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하지만 분명한 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완전한 니트족입니다. 78년생인데요. 뭐 물론 이분도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또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교토대학교 종합인간학부 뭐 이런 학부 출신인데 직장생활도 3년쯤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직장이 엄청나게 한가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만 일하면 업무가 끝나고 남은 시간엔 주로 윈도우에 깔린 스파이더 카드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그 생각이죠. 정년퇴직까지 무려 30년 넘게 주 5일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서 매일 무기력하게 스파이더 카드 놀이나 하는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말 미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그 생각이죠. 그러다가 이런 인생은 싫다, 이런 상태로 살아봤자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것 말고 뭔가 달리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어서 그러신가?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어서 그런가? 그것이 인생인가? 라는 의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마침 이때 인터넷, 특히 SNS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무작정 도쿄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뭐 우리가 흔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니트족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하루 일과가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시 반, 물론 낮이겠죠. 낮 12시 반 기상. 일어난 후 잠시 멍하니 시간을 보낸다. 1시 반쯤 졸면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채팅을 확인한다. 뚝 2시간이 지나서 3시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 4시 슈퍼에서 고기와 야채를 사와서 적당히 요리해 먹는다. 5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한다. 그리고 8시 저녁밥을 대충 먹는다. 9시 세탁과 목욕을 한다. 밤 10시 같이 쉐어하우스를 쓰는 동거인과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만화책을 본다. 밤 12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 친구와 채팅한다. 고양이와 논다. 새벽 2시 밤거리를 산책하거나 편의점에 다녀온다. 새벽 4시 잔다. 대충 이렇게 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정의 생활을 제 또래의 세대의 친구들은 물론 부러워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다지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테고 대부분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도 그런데 더 윗세대, 뭐 삼촌 세대, 부모 세대들에게 이런 인생은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죠. 만약 본인의 자녀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딘가 몸져 누우실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였고. 물론 이런 빈둥거리는 삶이 일부분 부럽긴 하지만 차마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가보죠. 목차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챕터 1. 니트족의 네트워크. 내가 니트족이 된 이유. 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인터넷의 은혜로 산다. 인터넷으로 돈 받은 이야기. 인터넷으로 물건 받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챕터 2. 니트족의 일상 풍경. 해서, 니트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쉐어하우스의 이점이 어떤 것인지. 고양이와 니트족이 굉장히 잘 맞는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세상의 규범 따위는 무시해버려라. 30살까지는 자아 찾기도 괜찮다. 자고 싶을 때는 자고 싶은 만큼 자면 된다. 일평생 아무 일안 해도 괜찮다. 다 소제목들입니다. 피곤해. 피곤해가 너무 많다. 피곤해를 소중히 여기자. 피곤해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니트족의 재능.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은 그만둬라. 책으로 시간을 죽이자. 시간을 죽이는 재능. 이런 이야기를 달려 있고. 챕터 3에는 니트족이 사는 법 해서 니트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주거 문제부터 해서 식생활, 증명서, 보험, 연금에 대한 이야기와 뭐 고용보험, 직업 훈련, 암만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라는 뭐 지원 자치나 생활 보호 방법도 있고요. 푼돈 버는 법이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일반적인 인생 궤도에서 벗어나더라도 심각한 실격 인간이라도 어떻게든 죽지 않고 빠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상정했다고 가이드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챕터 4장, 니트족의 미래라고 하는 이 챕터 4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좀 흥미를 느꼈던 부분도 특히 챕터 4장인데요. 작가는 본인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이 니트족 작가가 일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뭐, 한심하게 보거나, 혹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혹은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게으르게 일안 하고 니트족이 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챕터 4장. 은 다시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니트족은 자기 책임인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싫다. 만약 세상이 일벌레로 가득 찬다면, 네트워크와 오픈소스, 니트족의 일생,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4장에서는 작가의 몇 가지 관점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네가 돈을 벌지 못하고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라고 하는 자기 책임론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엿보입니다. 말하자면 불우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것은 어쩌다가 잘된 경우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죠. 물론 잠시 후에 모든 것을 또 사회와 가정환경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 비율이 나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냥 본인의 어떤 적당적당한 고민으로 나온 결론 같아 보여서 뭐 신선하거나 뭐 크게 귀담아 들을 이야기는 뭐 그런 담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불만 그리고 이런 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뭐 부익빙 빈익부 문제에 대한 그런 불만이 이 작가에게도 분명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점은 어떤 노동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 작가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본래 레닌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르주아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 그것이 어쩌다가 백수들을 비판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작가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려왔는데요. 어떤 한 부분을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일하라는 압력이 남들처럼 일을 하는 척하게 하거나 남들처럼 애쓰도록 강제하는 집단적인 동조 압력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보다 발전이 더딘 동남아시아 쪽 나라로 가보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보다 좀 느슨해서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길거리에는 대낮부터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아저씨들이 흘러넘치고 편의점 점원은 같은 점원들끼리 수다 떨기 바쁘다. 기차는 제시간에 오지 않고 도로에는 구멍이 나 있고 인터넷 회선은 금방 뚝뚝 끊어진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적당히 살아도 문제없지 않은가? 편의점 점원의 접객은 좀 더 느슨해도 된다. 그리고 편의점이 24시간 열려있지 않아도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기차가 늦게 오거나 인터넷이 끊어져도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인간 생활은 너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도 문제없다. 일본에서 생활하면 분명히 편리하고 쾌적하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노동에 대한 동조 압력이나 책임감으로 떠받쳐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생기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편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사회 전체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로 이 작가에게 주목해볼 관점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니트족이 되면 그 사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 나도 그 말은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리 내버려둬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니트족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방임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여러 다양한 길을 목표로 삼아서 뿔뿔이 흩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세상이 온통 니트족으로 가득 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면 되고 그러다 지치면 다시 니트족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유명한 일개미에 대한 그 일화를 저자가 인용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개미 중 전체 약 20%는 거의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개미다. 하지만 그런 게으른 개미들을 어딘가 다른 장소에 따로 가둬두면 지금까지 일을 하던 개미의 20%가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게으른 개미만 따로 가둬둔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 중의 80%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개미만 모아둬도 그렇고 게으른 개미만 모아둬도 그렇고 전체의 80%는 일을 하고 20%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라는 건데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반응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될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이어가지고 여러 생물학적 이야기가 곁들여지면서 뭐 개미나 벌 같은 사회적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곁들여지면서 어떤 사회나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개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자면 버젓한 직장에 취직해서 매달 연금을 붓고 보험금을 납입하고 20년, 30년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는 이런 식의 인생만이 옳은 삶이다,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니트족들도 그들도 자기와 같은 토양에서 태어난 전체의 일부라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정신을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올해의 제가 읽어본 책 중 가장 골때린 책으로 선정한 것은 이 책의 내용과 작가의 시각에 감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작가의 당당한 태도에 감동해서였습니다. 이 저자에게서는 현재의 대한민국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패배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군데군데에서는 도둑놈 심보 같은 부분도 보이고 말하자면 뭐 일을 전혀 안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나라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뻔뻔스럽게. 야, 이 사람은 정말 노후에 아무 대책이 없구나 라면서 소름 끼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경우를 되돌아본다면 말하자면 어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청소년들 혹은 취업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가고 싶은 대학도 없으면서 그리고 딱히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으면서 스스로가 생산성이 없다면 아무런 노동도 하고 있지 않다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이 책을 보면서 일본의 젊은이들도 놀라울 정도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책의 어떤 부분에 공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떠나서 아, 정말 일본의 어떤 백수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 보이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가의 말부터 피곤해, 귀찮아, 일하기 싫어. 이게 이 책을 펼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읽어볼 수 있는 작가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출판되는 책의 머리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창조적이든 기계적이든 어떤 형태로도 노동을 하고 그 성과로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애인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조금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것 지금 그런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에겐 미덕이잖아요.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옳은 삶인가 그리고 무엇이 그것보다는 조금 덜 바람직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어떤 열대지방의 야자수 그늘 아래서 뭐 라디오를 듣고 계신 한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섬뜩할 만큼 닮아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젊은이가 이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긍지를 갖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가장 큰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삶을 무한으로 긍정하는 한 백수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 빈둥빈둥 당당하게 니트족으로 사는 법 2014 주간원키 어워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